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요르단 법원이 지난해 미군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자국 군인에게 오늘 종신 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리크 알 타와이아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요르단 남부 알자프르 공군기지 입구에서 미군 교관 3명을 태운 차량이 기지로 진입할 때 총을 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두 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타와이아 씨는 군사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총소리를 듣고 총을 쐈다고 항변했습니다. 타와이아 씨는 특정 반군 조직에 소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타와이아 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군사 분계선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8월 1일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오늘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의 동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이 자기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토론의 질문을 사전 입수하고 이메일 수천 개를 지울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가짜뉴스 매체들이 자기 아들을 괄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가짜뉴스 매체들이 이름도 없는 가짜 소식통에 편향적이고 사기성 있는 보도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출입 기자단은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살아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쿠르드 관리가 오늘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알바그다디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99%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바그다디의 기반이 이라크 내 알카에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알바그다디가 보안당국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고 은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ISIL이 전술을 바꿔 비정규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을 뿌리 뽑는 데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차기 ISIL 지도자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복무했던 정보 장교 출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2차 회담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합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관련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면서 진전을 위해 양측 방안을 비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 양진현 시민의 지위 문제, 탈퇴 합의금,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위 문제 등 논란이 되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치로 애초 예상치는 6.8%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결과에 근거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6.6%에서 6.8%로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6.5%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제 갓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 보통은 사회에서 한창 열심히 일할 혈기 왕성한 나이죠. 하지만 운동선수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고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30대가 넘어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장 소리를 들으며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바로 30대 중반인데요. 한때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군림했던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 선수는 메이저 대회 17회 우승을 거둔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페더러 선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잔디코트 대회에 맞춰 체력을 보강했고요. 역사와 전통의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로써 메이저 대회 18회 우승이라는 최다 우승 기록과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윔블던 대회에서만 8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다 우승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페더러 선수와 전성기 시절 왕좌를 양분했던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선수도 얼마 전 프랑스 오픈 대회에서 완벽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10회 우승을 차지하며 노장의 건재를 알렸는데요.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아직 건재함을 보여준 두 노장의 우승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7월 18일 화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3도, 신의주 24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3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Young Rising Suns의 노래입니다. Turning, 세상은 돌고 돈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ve been just staring at the sunrise above this hollow town, been chasing empty memories, the kind that's keeping you down, can't seem to find your stride, just trying to live your life, been feeling suffocated, searching for vindication, this sense of indecision ain't what we had in mind, the dream that I envision, I am still holding.
Keep on turning, turning. You gotta keep that fire. the sunrise, missing that hollow town, feeling those empty memories, but nothing's holding me down. I hope you find your stride, just go and live your life. I'm feeling vindicated, the world will keep on turning, turning. You better keep that fire burning, burning. I know you think you're in a hurry. There's no need to worry, 'cause I can feel it turning, turning. I'll let you turn it around. I'll let you turn it around. I'll let you turn it around. I've been here, I've been out, I've been low, beaten down. I've been lost, now I'm found. Our luck is turning arou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영국과 유럽연합, EU 당국이 오늘부터 두 번째 탈퇴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양측이 이혼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이 자녀 분담금 납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대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타이완 주민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많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두 번째 실무 협상이 오늘 시작됐다고요?
네, 영국과 유럽연합 EU 측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2차 탈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앞으로 나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영국이 당초 EU 회원국으로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탈퇴 이후에도 계속 내야 되는지, 낸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이어가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이 돈 문제와 또 영국인과 EU 시민들의 거주권과 취업권을 서로 인정하는 시민 권리 보장, 이렇게 두 가지 의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기를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분담금 문제와 시민 권리 보장은 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 당시부터 핵심 이견 사항이었는데요. 이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외국인이라도 영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교육과 건강보험, 연금 등 복지 부문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는데요. 오늘 2차 협상 개시에 맞춘 기자회견에서 영국 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시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번 협상에서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영국과 다른 EU 국가 시민의 이 거주권을 상호 보장하는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진전이 기대되는데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뭐 쟁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EU에 대한 영국의 분담 금 납부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EU 측은 영국이 내야 할 돈이 최대 1,000억 유로, 미국 돈으로 1,1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탈퇴 이후에는 이 같은 막대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담금 문제를 놓고 외신들은 이혼 합의금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2차 협상 성공을 가로막는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비스 장관이 이끄는 영국 측 협상단과 미셸 바르니의 수석대표가 이끄는 EU 측은 오늘 목요일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에 이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목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시민 권리 보장과 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과정이 남게 되나요?
예, 이 같은 두 가지 선결상의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면 다음 단계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보다 중요한 핵심 의제가 다뤄지는데요. 이 탈퇴 이후에 영국의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지 아닌지, 보장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양측의 무역 협정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협상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 협상 기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 게 지난 3월 30일이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오는 2019년 3월 30일이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이때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경제가 올 2분기에도 7%에 근접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이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통해서 전망한 성장률은 6.8%였습니다.
예, 그 앞선 1분기 성적도 기대보다 높았죠.
그렇습니다. 연초에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6.6%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보다도 낮은 근래 최저치인 6.5%로 설정했었는데요. 이후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이런 연간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6.9%였고요. 오늘 발표된 2분기 6.9%와 합한 올해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연간 성장 목표치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원인은 뭘까요?
예, 대외적으로는 수출 증가, 또 대내적으로는 이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양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상반기 수출은 15% 늘어난 7조 2097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조 6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당초 기대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신지홍 대변인은 오늘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많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졌지만 상반기 경제가 안정적이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초과 달성에 기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중국 경제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상반기 호성적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해준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이 중국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중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의심한 이유는 뭐죠?
중국 당국이 최근 내놓는 경제 관련 통계 수치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경제가 약해진 기간에는 성장률을 부풀리고 고도 성장 시기에는 반면에 축소해서 발표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통계 속임수가 이 같은 호성적의 일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 조작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가 수치를 부풀린 경우가 많아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국제 전문기관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서 각 지방 당국이 보고하는 수치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앙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압박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이 지린성과 내몽골 자치주의 자치구 등 이 지역 당국이 통계를 과장해서 올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얼마 전 중국 정부가 내놨습니다.
예, 이 경제 통계 신뢰성을 회복할 방법을 내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경제 통계 작성 방식을 거꾸로 바꿔서 이 중앙이 일괄 계산해서 성단위 지방에 통보하는 하산 1급제를 도입한다고 지난주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타이완이 비자 면제국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 입국 사증, 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21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타이완인들은 이 비자 없이도 간단한 입국 허가서만으로 전 세계 166개 나라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먼저 이 비자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비자란 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허가증으로 입국 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권과는 다릅니다. 여권이 자국민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여행 허가증이라면 이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국가 간의 신뢰도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 비자 없이 다른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자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여권의 위상, 이른바 여권 파워 지수도 높아집니다. 지난 2015년도 세계 여권 파워 조사에서 타이완은 28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93위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 조사에서 2위였고요. 한국은 3위, 북한은 9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은 국력이나 국제사회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입국 여행 입국 허가 면에서는 타이완이 훨씬 앞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이 타이완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제한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과 타이완은 이 국교를 수교한 나라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달 이 중남미에 있는 국가 파나마가 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을 공식 인정하면서 현재 타이완과 국교를 맺은 나라는 겨우 20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 170개의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은 이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 집권 당시에 이 세계 각국과 비자 면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 2,300만여 타이완인들이 세계 166개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타이완 당국도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문호를 더 활짝 열고 있죠?
예, 타이완 외교부가 지난 화요일 수교 국가 가운데 하나인 파라과이와 상호 무이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우방을 존중하는 한편 호혜 평등에 따른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필리핀에 대해서도 무이자 입국 허용을 준비 중인데요. 필리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리는 장남을 옹호하면서 미국 언론이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수술을 받으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법안 표결을 또 한 차례 연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피오이드 승인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대치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언론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짜 소식통과 매우 편향되고 사기성까지 있는 보도로 가짜 뉴스 언론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토론의 질문을 불법적으로 입수했고 또 3만 3천 개에 달하는 이메일을 삭제했는데 내 아들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분개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개인 계정 이메일을 사용했고 또 이 국무부에 넘길 때 사적인 내용이라면서 이메일 수천 개를 삭제했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내내 이 이메일 논란이 클린턴 후보를 괴롭혔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장남의 러시아 내통 의혹만을 물고 늘어진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도 장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My son is a wonderful young man. He took a meeting with a Russian lawyer. Not a
네, 아들은 매우 훌륭한 젊은이고 이 러시아 정부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저 러시아인 변호사를 만났을 뿐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죠. 또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만남에 또 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주니어 씨의 해명에 또 불구하고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ABC 방송의 This Week에 출연해서 이 트럼프 주니어 씨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He first said no such meeting ever happened, and then he said the meeting was about adoptions, and then he admitted the meeting was about getting information.
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입양 문제 때문에 만났다고 했고 또 결국에는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났다고 시인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동석한 사람들에 관해 기꺼이 털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방의회 위원회는 이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청문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에 출연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Donald Trump Jr. himself said things sh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Having said that again, none of that is violation of the law.
세큘러 변호사는 또 트럼프 주니어 씨 자신이 달리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결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면 미국 비밀 경호국이 이날 만남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비밀 경호국 측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변호사 의견에 동의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어제 이 지난해 6월에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만나는 사람의 신원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뭐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침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42%로 상당히 낮았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앞서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 30%를 기록한 일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거의 60%에 달하는 지지율을 누렸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 이때 거의 40%에 달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선거 때 가장 부정확한 조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 직전에 워싱턴포스트와 ABC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당시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에서 일반 투표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 간의 만남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부적절했다고 답한 미국인이 10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약 절반가량이 적절했다고 답해서 이 소속 정당별로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에 관한 이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온 뒤에 실시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논의 중인데요. 원래 이번 주 중에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표결이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지난 금요일 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현재 요양 중인데요. 이 맥케인 의원이 의회에 복귀할 때까지 법안 표결을 연기한다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눈 위에 이 5cm가량의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회복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려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던 이 영향력 있는 의원이고요. 현재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맥케인 의원이 돌아올 때까지 표결을 미뤘다는 것은 이 그만큼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최소한 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벌써 2명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표가 한 표만 더 나오면 이 부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미룬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지난달에 공개한 법안이 공화당 내분으로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표결을 한 차례 연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표결이 미뤄졌는데, 자, 이게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뉴욕타임즈 신문은 표결을 미룰수록 법안 통과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두 명 외에도 여러 의원이 이 법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반대표를 던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인데요. 공화당은 이 보험료 지원금으로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연방정부가 간섭하는 제도라면서 줄곧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해왔고요. 또 의무가입 조항 등을 폐지한 대체 법안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13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마약성 진통제인 이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5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현재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6만 2천여 명으로 2015년 사망자 수인 5만 2천여 명보다 1만 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이 국무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17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마약인 이 헤로인 중독인 지난 6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피오이드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미국 과학공학의학협회인데요. 협회 회원이자 하버드의대 교수인 에런 캐설하임 박사는 오피오이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 FDA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는 처방 진통제와 이 불법 마약에 속하는 헤로인 중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합법적인 진통제와 불법 마약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이 오피오이드 중독의 원인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는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암 치료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에서부터 이 간단한 수술에까지 오피오이드 성분의 진통제가 이 과도하게 처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를 제한하면서 의사들이 오피오이드 처방을 대폭 줄였고요. 이미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환자들이 이 불법 거래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헤로인과 같은 오피오이드 성분의 불법 마약의 거래가 성행하게 됐고요. 이 처방을 받은 환자들 역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된 거죠.
예, 환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의사들도 처방을 계속하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오피오이드를 처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약물 과다나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워싱턴 DC의 거리 곳곳엔 점심시간만 되면 각종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이 등장합니다. 세계 각지의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들 사이에 중동 음식을 파는 페르시아의 맛이란 푸드트럭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무함마드 마슈크 노우라티 씨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푸드트럭입니다. 미국에 온 지 3년여밖에 안 된 무함마드 씨가 이렇게 능숙한 영어로 손님들의 주문을 척척 받을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영어 통역사였기 때문이죠.
It definitely was a big decision and a difficult decision because when you're living in a place for almost entire of your life.
미국에 오겠다는 건 정말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과 미군을 위한 영어 통역사로 일했는데 당시 통역사들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 세력의 표적이었습니다. 아프간 정부나 해외 연합군을 위해서 일하는 통역사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죠. 내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지면 저뿐만이 아니고요. 제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아프간 정부군이나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한 아프간인 중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가 허락한 특별 비자를 통해 2014년 9월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무함마드 씨가 사는 아파트, 온 가족이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아이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This is you or the other one?
This is me. 모함마드 씨 가족은 아프간에서 인기 있는 오락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린 자녀들의 입에선 이제 영어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Oh my God, I can carry this. Look.
You can?
Yes, I can.
At the beginning, even my kids were suffering from something. I don't know, from being away from the family, you know, from the grandmother, grandfather.
처음엔 아이들도 힘들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해서 지금은 평범한 미국 아이 같아요. 저도 비교적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했죠. 아프간에 있을 때 미군들과 일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문화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아프간에 있을 때 워낙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함마드 씨의 아내는 미국에 와서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동 여성이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 정착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제 아내는 미국행을 결심했을 때부터 아주 불안해했어요. 전 아내를 안심시키면서 직장도 찾을 수 있고 영어도 금방 배우게 될 거고 또 생활이 안정되면은 나중에 아프간에 계시는 부모님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내는 미국 정착 초기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죠. 지금은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프간에 있는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함마드 씨는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점만 제외하곤 미국에서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When we were in Afghanistan, we were witnessing explosions, suicide attacks, you know.
아프간에 있을 때는 폭탄 공격이나 총격을 무수히 목격했어요. 전 특히 군인들이랑 일했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던 트럭이 공격을 받기도 했죠. 제 눈앞에서 아프간 군인과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그런 공격이나 폭발, 납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뭐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미국에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함마드 씨가 사는 워싱턴 인근의 아파트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동네에서 같은 고향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건 모함마드 씨의 큰 기쁨이지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So I learned English language in the school, high school, and then besides that, I participated in.
아프간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어요. 전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수업 외에 영어 센터라고 하는 영어 교육 기관에 가서 수업을 또 들었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건 아니었습니다. 전 원래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컴퓨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통역과 번역 일을 하게 된 거죠.
모함마드 씨는 영어 덕분에 아프간에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결국엔 이렇게 미국에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이민에 대한 기대가 더 컸고 이로 인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Giving us a visa is a great help, and we do appreciate that, honestly. But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특별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통역사 출신들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일종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역사들은 일단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오면 아무래도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전혀 없으니까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무함마드 씨, 그렇다면 혹시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요?
Regret? No, I never regret. I a lot of time I was thinking that I could have done something else.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미국에 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에 아직 오르지 못한 거죠. 전 앞으로 이룰 목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 생활 3년. 아직은 미국에서의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기에 무함마드 씨는 매일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My goal is to continue my education. And
제 목표는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이나 푸드트럭이 아닌 제가 꿈꿔왔던 컴퓨터 관련 사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전 아프간에서 연합군과 아프간 군인을 위해서 8년간 일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일을 했죠. 미국에서도 언젠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꿈을 펼치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달려나가야죠.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통역사 무함마드 마슈크 노우라티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난민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no sweat, no swea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Jen, thanks for helping me mov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Hey, no sweat.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nks agai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감사의 말합니다. Jen, thanks for helping me mov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Jen,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러자 제가 답하는데요. Hey, no sweat. That's what friends are for. 에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Thanks again. 다시 한번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no swe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en, thanks for helping me mov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Hey, no sweat.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nks again.
'Today's phrase is no, N-O, no sweat, S-W-E-A-T, sweat, no sweat. No sweat is a phrase that is used to say that something is not any trouble. Or that it is not difficult. 네, 오늘의 표현은 no sweat입니다. Sweat, sweat는 영어로 땀, 땀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 땀이 나죠? 그래서 no sweat
이라는 표현은 땀도 나지 않을 정도로 쉬운 일이다, 별일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 sweat과 비슷한 표현으로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어, 또는 that's easy, that's easy, 힘들지 않아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이사한 모양입니다. 제이슨은 도와준 제게 고맙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저는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영어로 Hey, no sweat. That's what friends are for. 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no sweat. No sweat 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탁이나 감사에 대해 별거 아니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Don't worry about it. It's no sweat. 는 에이,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is task is no sweat. 라고 하면 이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en, thanks for helping me move.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Hey, no sweat. That's what friends are for.
Thanks again.
Let's review. No sweat is a phrase that is used to say that something is not difficult or any trouble.
땀도 나지 않을 정도로 쉬운 일이다. 별일 아니다.
No sweat. No sweat. No swea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the sky, I wanna live a day that never dies. I wanna change the world only for you. All the impossible I won't do. I wanna hold you close under the rain. I wanna kiss your smile and feel the pain. I know what's beautiful looking at you. In a world of lies, you are the truth. And baby, every time you touch me, I become a hero. I'll make you safe no matter where you are, and everything you ask for, nothing is above me. I'm shining like a candle in the dark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I want to make you see just what I was. Show you the loneliness and what it do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53년 7월 17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프랑스군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오래전부터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1337년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프랑스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점령하며 우세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시작되고 90년이 지난 즈음 영국은 프랑스 중부의 오를레앙만 점령하면 프랑스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프랑스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잔다르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적은 수의 프랑스 병사를 이끌고 영국군을 격파해 전세는 역전되고 맙니다.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영국군을 물리친 프랑스군은 1453년 오늘 카스틸롱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100년 전쟁은 마침내 그 막을 내립니다. 1975년 7월 17일 오늘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호와 소련의 우주선인 소유주호가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미소 간 우주선 도킹이 이뤄진 것입니다. 도킹은 두 우주선이 나란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실시된 우주선 도킹은 3년 전인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가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한 아폴로 소유주 시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아폴로호와 소유주호 사이에 도킹이 이뤄지자 우주인들은 상대의 우주선에 들어가기도 했고 인공 일식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44시간의 도킹을 성공리에 마친 소유주호와 아폴로호는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